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보다 북한의 입장을 더 반영한 것으로 전에 비해 유연한 접근법이란 평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미루어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비록 조건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연결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과정을 취재할 우리 기자단의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비행기로 원산에 도착한 우리 기자단은 외신 취재진과 합류해서 조금 전 전용 열차를 타고 풍계리로 출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주기인 오늘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쓴 입장문을 12분 동안 읽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빙상연맹 감사 결과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국가대표 후배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자택 경비원에게 화분과 가위를 던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전북 군산의 한 매립지입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한 검은머리 갈매기가 이곳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관련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모델은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일괄 타결식 혹은 속전속결식으로 이루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겠다. 또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다입니다. 최근에 미국 내 강경파들이 혼선을 가져올 만한 발언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서 북한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이후에 나온 트럼프의 사실상 최종 북핵 해법입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예민하게 맞서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그리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공은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풍계리 티켓을 내주지 않던 북한은 오늘 오전에 우리 취재진을 받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오늘 오후에 정부 수송기를 타고 북한 원산에 도착해서 현재 풍계리로 이동 중입니다. 먼저 정상회담 소식을 이선화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I'm not going to go beyond that. It would certainly be better if it were all in one.
본인이 생각하는 최우선안으로 올인원, 즉 일괄 타결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다면 그 역시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시기는 북미 협상 테이블의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양보 없는 일괄 타결을,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직간접적으로 줄곧 제시해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6개월 안에 핵무기 일부를 넘기고 시설 폐쇄와 사찰을 허용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오늘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전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트럼프 모델은 비핵화 이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대로 속전속결식 비핵화를 이루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관심을 갖고 주시해왔던 이른바 트럼프 모델의 윤곽을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북한이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완성하면 미국은 확실한 체제 보장과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CVID를 이행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것이고 북한은 부유해지고 번영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단기간 내 비핵화의 구체적 약속만 제시된다면 중간 단계에서의 플러스 알파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국제 제재의 단계별 해제 등이 거론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북미 관계가 트럼프 모델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모델의 윤곽을 더 구체화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일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가능한 한 빠른 비핵화 카드를 받으라는 압박의 방점이 있지만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ll, we're moving along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 직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입니다.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는 상당히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비록 조건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취소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태도 변화 직후 날짜 연기를 시사한 것으로 미국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맞는다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방식을 북한이 수용하면 예정대로 회담이 진행되지만 아닐 경우 연기할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란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회담이 한동안 열리지 않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결국 북미 회담 성사 여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특정 조건을 북한이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어떤 것인지 정작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한 특정한 조건들의 큰 틀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특정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CVID라고 못 박았습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me say that here? A lot.
완전한 비핵화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CVID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는 핵폐기 시한과 미국이 제시하는 모든 핵시설, 또 우라늄 광산 등에 대한 사찰까지 모두 수용하는 것 등이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특정 조건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본격화할 협상에서 미국 측의 패를 미리 내놓지 않기 위한 모호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걸로 확신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대부분 이미 북미 간에 조율된 내용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공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했고 비핵화 기간에도 여지를 두면서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도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리비아식 비핵화, 선핵 포기 후 보상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핵 자산 전개 등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는 먼저 비핵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지난주 전화통화와 오늘 독대에서 충분히 배경 설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쪽으로 보통 겁니다.
I have tremendous confidence in President Moon. And I think that his way, the way he is, really is helping us to potentially make a deal.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핵폐기 얘기를 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폼페이오 2차 방북 당시에 합의 수준만 지킨다면 대화는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속도를 압축하고 체제를 보장하더라도 둘 사이에 선후 관계를 포함한 시간표를 짜는 건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다시 공을 넘겨받은 북한은 미국과 실무 접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미 간 고위 실무자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주 전에 바로 이런 만남이 기획됐었는데 그때 북한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양 정상의 동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측 협상팀은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과 미라 리카르데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백악관과 NSC의 실무 최고위급으로 꼽힙니다. 북한에서는 대미라인 핵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통일전선부, 뉴욕 채널 등이 카운터파트로 거론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약 2주 전 비슷한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는데 북측 대표단이 나타나지 않아 무산되면서 백악관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비핵화 시한의 명시 여부, 비핵화 단계별 보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핵화 합의와 이행을 모두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자는 북한이 미국의 이른바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측은 미국 관리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의 장거리 비행 문제와 싱가포르에서의 경호 안전 등을 걱정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도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늘 발언들은 나름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모호함도 있어서인지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이죠. 가능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우 국제부장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자, 불쑥 북미 정상회담 일정 변경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뭐 안 열린다는 건 아닌데 네.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발언은 철저히 준비된 성격이 짙습니다.
예.
그 백악관에서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그 40분에 가까운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첫 질문부터 이 발언을 한참 했습니다.
예.
그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도 괜찮다. 또 6월 12일은 아닐 수 있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미국 언론은 진보 보수 매체 가릴 것 없이 회담 연기 가능성으로까지 해석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것은 네. 미국 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는 그 비핵화 관련 내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 관련해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기자들이 이 문제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보고 싶다고 제시한 바가 있고
예.
그것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비핵화 방식에 대한 협의 과정에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
비핵화 로드맵의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자는 북한, 또 여기에 반해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하자는 미국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얼마 전 일부 외신은 그 중국 당국이 그 북중 우호를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중간 구비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보도했었는데 예, 예. 관련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는 회담 준비 정통화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런 급유 문제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에서의 어떤 안전 문제, 경호 문제도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미국의 우려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건 사실 뭐 기술적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나온 이른바 트럼프 모델을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네. 문제. 이것이 네. 가장 핵심적이긴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비핵화의 일괄 타결 얘기하면서 최대한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건 이른바 이제 트럼프 모델의 일부입니다. 네. 근데 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기간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비핵화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규모를 볼 때 단번에 해체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리비아와는 차이가 맞습니다. 나는 부분이었으니까. 예예.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는 즉각적인 일괄 비핵화 타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물러섰다. 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도 좀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폐기.
네.
예예.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최대한 짧은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인 2020년 말까지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것도 아무튼 뭐 전략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북미 회담으로 이어졌을 때 거기서 타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북미 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네. 이 시점에서 서로 이렇게 다른 안을 내놓은 상황이니까
네.
폼페이오가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직후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부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예.
당연히 미국 기자들, 해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북한에 갈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고 여기서 예.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방북이 확정이 된다면 손에 꼽히죠. 좀 세 번째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문일 수도 있고
예.
반대의 경우 이 북미회담의 협상, 실무협상이 어떤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죠. 전영우 국제부장이었습니다. 북한을 향한 압박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 공조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각본 없이 40분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한 건데 상대를 지켜세우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에 있는 백악관 웨스트 윙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합니다. 정상회담 장소로 향하기 직전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전 조율 없이 취재진과 34분간 질의응답을 한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비핵화 담판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 난기류가 흐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I have great confidence in your president. I think he's a very capable person. I think he's an extremely competent man. I think he's a very good person.
문 대통령을 보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호응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은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Did I do a good job? I can't do better than that. That's called an A-plus rating, right?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위협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며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그 중남 대전환의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날 양 정상은 감색 정장에 붉은색과 남색이 들어간 줄무늬 넥타이를 똑같이 착용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오늘 북미 회담 결과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2부에서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문 교수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전격 방북을 수용하면서 오늘 원산에 도착한 우리 기자단은 조금 전인 저녁 7시쯤에 원산역을 출발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침묵하던 북한이 오늘 오전에 뒤늦게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면서 우리 언론도 북한 핵실험장 폐기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남한 패싱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해소되게 됐는데 오늘 기자단 수용을 계기로 잠시 주춤했던 남북 대화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25일 이후에는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원산 달마 비행장에 우리 기자단이 내립니다.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북측 관계자들이 기자단을 맞이합니다. 우리 기자단은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단에 하루 늦게 합류했습니다. 기자단 명단 접수 요청을 침묵으로 거부해오던 북한이 오늘 오전에야 전격적으로 방북을 허용하면서입니다. 우리 기자단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원산에 도착해 어제부터 대기 중이던 외신 취재단에 합류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일 전에 일기 상황이 좋으면 핵실험장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번 폐기 조치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단이 송출 장비가 있는 원산 프레스센터까지 돌아온 뒤에야 영상 송출이 가능해 보도는 실제 폐기 하루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렇게 뒤늦게 취재단에 합류하게 된 만큼 우리 기자단은 여러모로 파격적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방북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 기자들이 성남공항에서 탄 비행기가 공군 5호기인데 현역 공군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또 항로도 남북한이 써본 적이 없는 특이한 하늘길을 쓰게 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성남공항은 군사시설로 대통령이 쓰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단이 이곳에서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기자단이 탄 비행기는 군용 수송기 CN-235의 개량형으로 흔히 공군 5호기로 불립니다.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코드1이나 지난 3월 대통령 특사들이 방북 때 탔던 2호기보다는 작고 프로펠러가 달린 기종입니다. 현재 정부 소유지만 군용기를 개조한 것인 만큼 이 비행기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실제 이번 비행의 조종도 현역 공군 소속 조종사 2명이 맡았고 군 정비사 4명도 동승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택한 항로도 이례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과 동해 비행금지구역을 피하다 보니 위아래 변의 길이가 다른 역디귿 모양의 동해 직항로를 그리게 된 겁니다. 지난 1월 남북 공동 스키훈련 때 우리 선수들이 처음으로 이용했던 양양 원산 간 항로보다 훨씬 깁니다. 공군 5호기의 항속거리가 3,500km여서 기자단만 원산에 내려준 뒤 추가급여 없이 갔던 길로 돌아와 현재는 남측에서 대기 중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기자단은 약 1시간여 전에 원산에서 풍계리를 향해서 출발했죠. 열차와 승용차를 갈아타면서 15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핵실험장 폐기는 내일 오후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단은 원산역에서 풍계리 제동역까지 특별 전용 열차로 이동합니다. 시속 35km 정도밖에 속도를 낼 수 없어 416km를 가는데 약 12시간이 걸립니다. 선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제동역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까지 21km는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길 역시 비포장 도로여서 1시간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도보로 이용해야 할 수도 있어 기자단은 내일 오후에나 핵실험장에 도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시내에서 42km 떨어진 만탑산 계곡에 있습니다. 기자단은 최근 마련된 전망대에서 갱도 폭파 장면을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풍계리 갱도 중 1번은 폐쇄됐고 2번은 이미 사용됐으며 3번과 4번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모든 갱도를 봉락시키고 입구를 폐쇄한 다음 관측 설비와 연구소, 보안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몇 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25일이 지나면 즉 맥선더 훈련이 끝난 뒤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남북 대화도 재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최근에 남북 물밑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맥선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만큼 훈련이 끝나면 대화도 재개되리란 단순한 전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공식 발언인 만큼 남북 간 물밑 조율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을 듣고 온 만큼 귀국과 동시에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미뤄지고 있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그 시작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길게 전달하고 중간 국면을 다시 재개하자는 그런 의사도 전달하고 25일을 전후로 한 시점에 그 핫라인 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JTBC 김혜미입니다.
순항하던 남북미 관계가 갑자기 지난주에 북한의 반발로 냉각됐죠. 그러다 오늘 또 다른 국면을 일단은 맞고 있습니다. 언뜻 이런 변화는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 과정의 물밑에는 이른바 스파이 라인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보기관 출신의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직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훈 국정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굉장히 잘 협력하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지난해와 올 초 사이 남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당시 두 사람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 남북미 관계가 덜컹거릴 때도 서훈 폼페이오 채널은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서훈, 폼페이오, 김영철 세 사람의 라인이 작동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북한 측 대화 상대는 김영철 통전부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취재진의 풍계리 취재가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지던 어제 오후까지도 이른바 스파이 라인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통일부가 내일이라도 북한이 우리 측 취재단을 수용한다면 남북 직항로를 이용해 원산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물밑 접촉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되느냐 여부도 남은 20일 동안 스파이 라인의 조율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를 맞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 법정에 섰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6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변호인단과 상의를 하거나 검찰의 발언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시간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자필 입장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도 들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짜에 첫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손목엔 수갑이 보이지 않고 몸을 묶은 포승줄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규정이 바뀌면서 65세를 넘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에게 구치소장 허가 아래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묶지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릴 때엔 보이지 않았던 수인 번호 716번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준비해온 입장문이 담긴 공책을 꺼낸 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검사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름 석자와 함께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상의를 하고 검찰 발언을 막아서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이 전 대통령의 세 딸과 친척들이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시형 씨나 김윤옥 여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 등 측근들도 나와 이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책에 직접 써온 입장문을 12분 동안 읽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임번호 716번을 달기에 한 출발점인 다스 의혹에 대해서는 형님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모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말풍선으로 정리한 대화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띄워가면서 16개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첫 재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미리 공책에 빼곡히 써온 글을 12분 동안 읽었습니다. 먼저 검찰도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검찰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속수감의 출발점이 됐던 다스에 대해선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 운영하고 30년간 문제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과 관련해 삼성에서 뇌물로 받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시켜줬다는 것에 대해선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인 이 회장을 사면한 것이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진술을 말풍선 형태로 만든 프레젠테이션까지 이용해 16개 혐의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요 현황을 직접 결정하고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이번에는 자택경비원에게 화분과 심지어는 가위를 던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비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이명희 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8일 이 씨를 소환할 때 이 같은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울 평창동의 조양호 회장 집에서 근무를 했던 한 경비원은 이명희 씨가 자신을 향해 가위를 던진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택의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뒀다고 설명하자 이 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가위가 보이니까 그걸 던진 거죠. 맞추려고 한 건지 안 맞추려고 한 건 모르겠고 사람 이쪽을 던졌어요.
이 씨가 평소 정원에서 사용하는 가위였다고 합니다. 경비원은 이 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며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자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실에 왜 화분을 두느냐며 해당 화분을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깨지면은 주워갖고 와. 콘크리트 바닥으로 던져갖고 확실하게 깨트리더라.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가 회사 조직을 동원해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부엌 일 잘하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애를 구해서 보내라. 회장 비서실이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세세한 이른바 사모님 지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014년 6월 대한항공 인사부 직원이 임원에게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DYS 즉 비서실로부터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지정한 연수생 입국 날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필리핀 지점에선 이 씨가 지정한 날짜에 평창동과 이촌동으로 연수생을 보내겠다는 이메일을 인사부로 보냅니다. 평창동에는 조 회장 부부가 살고 있고 이촌동엔 큰딸 현아 씨의 자택이 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시켜 조 회장 일가 자택에서 일하게 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비서실이 인사부에 보낸 이메일엔 더 구체적인 사모님 지시사항이 담겼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과일과 야채 손질을 할 줄 모르니 부엌 일을 할 줄 아는 애로 새로 구해라라는 내용입니다. 며칠 뒤엔 독촉 메일까지 갑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연수생을 가사 실습까지 시켜본 뒤 서둘러 보내란 겁니다. 기존 연수생을 돌려보내기 위해 항공권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담겼습니다. 연수생 신분인 가사 도우미의 급여는 물론 출입국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불법 고용이 확인되는 대로 이명희 씨와 조연아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다음 주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밀수 혐의인데 조양호 회장 일가 가운데 밀수 혐의로 소환되는 첫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협력업체 창구에서 압수한 외국 가구 등이 신고 없이 밀반입된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상대로 경위를 물을 계획입니다. 또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 이명희 씨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각각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추도식의 초점은 한반도 평화에 맞춰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각 정당의 지도부와 후보들이 여러 참석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봉하마을에 다시 노란색 물결이 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서입니다. 이번 추도식의 슬로건은 평화가 온다로 정해졌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겁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기운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후보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후보는 오늘 하루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이곳에서 추도객들을 맞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에서 첫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과 후보들에게 오늘 행사는 선거 전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그런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이다.
추도식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등도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도부도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추도식엔 주최 측 추산 6천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두 선수가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선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넥센 구단은 두 선수를 경기 엔트리 명단에서 뺐고 KBO도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인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의 한 호텔에서 두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여성의 친구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두 선수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두 선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건 맞지만 한 명은 먼저 자리를 비웠고 또 다른 한 명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한 뒤 두 선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넥센 선수단은 어제 원정 경기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두 선수는 오늘 새벽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두 선수에 대해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넥센 구단도 두 선수를 1군 엔트리 명단에서 제외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산사태 위험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응급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8곳을 위험구간으로 선정했습니다. 뒤늦게 청와대까지 나서서 범정부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배수로가 흙과 돌에 막혀 제기능을 잃었습니다. 슬로프 3면에선 계속 물이 솟아 곤돌라 정류장 주변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침식과 붕괴가 생긴 곳은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의 알파인 스키장에 대해 응급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 연습 코스와 활강 코스 등 8곳을 위험 구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청와대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뭐 우선 외견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아주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강원도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급한 건 실제 산사태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다음 달 하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배수로 정비 등 응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간이 계측기를 설치해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경보를 울려 주민부터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정선군과 구규림관리소는 매일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집안조사나 생태복원 등 중장기 대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 도지사가 발전소 가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후한 석탄 발전소 가동을 잠깐 멈추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년 봄에는 발전소에서 내놓은 미세먼지의 양이 지난해보다 43% 줄어들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주민, 기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좀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에는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일부 노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올해는 5기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6기가 새로 가동되면서 감축량이 상쇄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아예 전체 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석탄과 유류 발전소 68기 중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42기가 대상입니다.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탄 연료 사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진화력을 비롯해 30기의 화력 발전소에서 저감 설비가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내년 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면 석탄화력 가동률을 더 줄일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의 왕따 논란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6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빙상경기연맹을 조사해달란 청원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선수끼리 일부러 따돌린 건 아니다. 다만 감독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는 팀 추월에서 노선영은 한참 뒤처진 채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팀워크를 찾아볼 수 없었던 팀 추월. 논란이 거세지자 빙상연맹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노선영 선수가 저에게 직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찾아와 마지막 주행에서 3번 주자로 타겠다고 말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는 팀 추월 선수들이 일부러 간격을 벌리며 특정 선수를 따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도자가 명확한 의사결정을 미룬 채 선수들이 주행 순서를 결정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경기 중 선수 간 간격이 벌어졌을 때도 지도자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백 감독의 직무 태만과 사회적 물의를 지적하며 빙상연맹 차원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국가대표 후배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 이미 논란이 됐던 심석희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행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이 국가대표 후배 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승훈은 2013년 해외대회에 출전해 숙소에서 국가대표 후배의 머리를 때리고 물구나무를 서게 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2011년과 2016년에도 또 다른 후배에게 폭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우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접촉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훈계 쪽으로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진상조사를 통보하고 이승훈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앞서 불거졌던 쇼트트랙 대표팀 내 폭행 사건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조재범 대표팀 코치는 진천 선수촌 훈련 도중 심석희를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석희는 공포감 때문에 선수촌을 빠져나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선수촌 방문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표팀 지도자들은 심석희가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고 허위 보고했고 빙상연맹은 피해자 진술도 듣지 않고 서둘러 조 코치의 징계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메달을 많이 따서 효자 종목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관리하는 빙상연맹이 왜 이 지경인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자, 앞서 보도한 내용들이 이번 그 감사에서 지적한 것 중에 일부라면서요?
네, 문체부는 빙상연맹의 잘못을 49건 적발해서 수사 의뢰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네.
빙상연맹을 이끌어온 전명규 부회장의 전횡도 다시 한번 지적됐습니다. 연맹의 행정 그리고 징계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거고 문체부는 문제가 너무 많은 빙상연맹을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연맹을 이끄는 수뇌부가 도저히 조직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보면 뭐 왕따, 폭행, 은폐 내용은 좀 달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빙상계의 그런 폐쇄적인 문화가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빙상 종목은 늘 메달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이 큰 편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딴 31개의 금메달 중에 29개가 빙상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성적 우선주의, 즉 결과 위주의 풍토가 굳어졌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딴 메스 스타트도 페이스메이커를 두고 금메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선수를 희생시킨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메달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폭력도 덮어주기도 했죠. 이 과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컸고 그런 문화가 여러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빙상계가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선수나 코치는 손에 꼽을 정도죠.
네.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을 내야 되니까 빨리 복귀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겁니다.
네, 근데 뭐 징계를 내리고 사면을 하고 뭐 이런 담당 기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뭐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오늘 문체부 발표 내용에 빙상연맹이 상벌이 성격의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부당 운영했다 이런 내용이
네.
나오는데요. 이런 기구조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위원회 구성 요건조차 충족을 못했고 징계할 때 당연히 들어야 할 피해자 진술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공정위원회의 역할이 사건을 빨리 덮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체육계의 눈으로 그 사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통념적 기준으로 볼
네. 뭐 체육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메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온누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보름 넘게 용암과 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내뿜을 뿐만 아니라 용암이 지열 발전소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용암이 산출기를 따라 강처럼 흐릅니다. 용암은 이제 하와이서 일명 빅 아일랜드의 푸나 지열 발전소 200m 앞까지 왔습니다. 이 발전소는 하와이 전력의 25%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발전소 측은 가연성 물질 약 23만 리터를 급히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일단 용암은 멈췄지만 만약 다시 흐른다면 발전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발전소의 주요 시설을 막게 돼 재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독성 연물 레이지도 여전히 뿜어져 나옵니다. 용암이 바닷물과 닿아 급속도로 식으면서 염산가스와 흑요석 입자가 뒤섞여 나오는 겁니다. 레이즈는 화산재, 황산가스와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이런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This time we had a fissure eruption in a populated area, which had not happened since 1960.
레이즈가 사람의 눈과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폐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39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주부 35살 손모 씨는 100만 원짜리 A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서 92만 원에 되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5년 넘게 친인척과 지인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했지만 결국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중고차 판매업체 사장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회사 직원 A 씨는 지난해 차량 판매 대금 4천만 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이걸 눈치챈 회사 대표 김모 씨 등 4명은 지난 2월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고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업자에게 신체를 팔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마구 때린 42살 김모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 머리에 고무공을 튕겼다는 이유로 이 학생들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성면을 제거하고 계약한 뒤 두 번이나 청소를 한 초등학교에서 성면이 다시 검출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난곡초등학교 교실에서 확보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백성면 등 세 가지 종류의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성면 제거 공사 과정은 물론 이후 청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서해안 새만금 간척지에 다녀왔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기는 원래 멸종 위기에 놓인 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최근에 알과 둥지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에 새만금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한 매립지입니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매년 각종 희귀 조류들이 관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통은 갈매기인데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검은 머리 갈매기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취약종으로 분류했는데 현재 전 세계 2만 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희귀새들은 검은 머리 갈매기만이 아닙니다. 주황색 부리에 마치 검정 옷을 걸친 모습의 검은 머리 물대새도 보입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취재진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날카로운 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몸을 덮고 싶어요. 그래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확인한 검은 머리 갈매기는 30마리 정도입니다. 특히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알까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곳에서 검은 머리 갈매기의 번식지를 찾지 못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검은 머리 갈매기의 둥지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희귀 철새들이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번식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번식을 할 때는 그 둥지 근처에 접근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교란 행위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존을 해가지고 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새들의 서식지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생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서식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만금 매립 작업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에도 공사를 멈추고 주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들의 서식지 주변에선 매립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서식지만 일시적으로 공사를 멈춘 겁니다.
농어촌 공사 측은 서식지도 철새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말부터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대체 서식지는 산업단지가 완성되는 대로 외부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앞으로도 저희가 5년, 10년 이상은 진행될 거니까 그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계획은 마련을 하고.
환경부 산하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인 뒤 이상이 없으면 공사 재개를 허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새의 특성상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며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담당 부처가 개입을 미루는 사이에 멸종위기 동물의 개체수도 줄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580여 마리였던 검은머리 갈매기는 10여 년 사이에 2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자연 서식지가 남아있었다고 하면 다양한 곳에 소수 개체들이 많이 퍼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
개발이라는 명목에 서식지를 잃은 멸종위기종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